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 성령께서 오늘도 저에게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여 전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그 심령에 받아듣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말씀과 관계없는 자로 하나의 종교의 의식을 행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씀의 비밀한 뜻들이 이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진리의 성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는 성육신 하는 사건이 있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실제로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죄인이 구원받는 일들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셨던 주님은 갈릴리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고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리셔서 뙤약볕이 내리쬐는 정오에 물길로 나아온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던 것입니다. 이 여자를 만나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한마디 말씀은 물을 좀 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하란 땅으로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러 와서 물길로 온 한 소녀에게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는 말을 했던 것은 이 소녀가 자신이 기도했던 바대로 주의 종 이삭의 아내감인지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지만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더 이상 갈증이 없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면 그분께서 무언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고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요구를 결코 부담스러운 요구로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여자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로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 특별히 유대인 남자가 개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랍비 문헌에 의하면 남자는 절대로 거리에서 공적으로 여자에게 말을 건네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까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음식을 사러 마을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매우 이상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모든 관습과 규례를 철폐하시고 여자에게 말을 건네시고 결국은 그 여자로 하여금 생수의 은혜를 입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무엇하는지 그 사람의 신분을 알지 못할 경우에 그 사람의 표정이나 옷차림이나 행색을 보고서 그 사람이 어떤 정도의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 사람의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신분과 배운 정도에 훨씬 더 주목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사람과 이렇게 접촉해 보고 난 다음에 말을 걸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번 그 사람과 사귀어보고 난 다음에라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분이 아니고 이미 그 사람의 영적 본질과 그 사람의 삶의 이력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실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내가 보니 주여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나 오늘 본문 29절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한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섯 번째 여자와 살았고 지금은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남자와 살았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력과 그가 겪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정도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분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했던 것은 단순히 그냥 육신의 목마름만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한 번만 이혼을 해도 한 번만 상처를 해도 그 받은 상처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라고 말하고 그래서 금술 좋은 사람은 배우자가 죽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는다라는 말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다섯 남자와 살다가 헤어지고 여섯 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으니 이 여자가 받은 상처의 골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근데 사람이 상처를 받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어하다가 빈번하게 상처를 받다 보면 뻔뻔스러워지는데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이 사람 다를 대로 다른 사람이라서 도무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이런 반응을 불러들이게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더 이상 상처를 받았다가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여 상대로 하여금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못하도록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에게 뭐 말 한마디 하면요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거나 어떤 경우에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삶의 이력을 다 소상히 소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반응했던 것은 이런 마음 상태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보인 친절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말이 주어지게 되면 보통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더 세게 반응합니다. 기선을 제압해서 더 이상 자기 앞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만나면 견주고 기싸움하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서열이 정리되면 그 다음에 이런저런 그 질서 안에서 그 인간관계가 꾸려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얼마든지 기선 제압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한테는 자신을 칭찬한 니고데모에게 곧바로 너나 너 사람 볼 줄 아는구나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거듭나야 되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이 여자의 영적 상태와 치부를 아시는 주님께서 처음부터 기선을 제압할 수 있죠. 내 남편 도라는 말을 꼭 이때 하실 필요가 없고 이렇게 처음에 퉁명스럽게 반응을 보였을 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라는 이 말 한마디 했을 때 곧바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중함과 온유함으로 사마리아 여자를 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을 바라보는 눈빛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거친 어조로 여자를 몰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마음의 상처로 인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온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주님은 거친 말로 쏘아붙이던 마르는 여자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실 것이요 그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영혼의 갈증의 원인을 나타낸과 동시에 예수님 자신만이 그 갈증의 원인을 분명하게 치유할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 사마리아 여자가 아 그러면 물을 길으러 오지도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말을 여자가 왜 했을까요? 설마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의 표현과 동시에 조금은 그래도 이 사람이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 가능성의 여부를 타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죠. 몇 마디 말을 하다가 그 다음에 낚이는 것처럼 물론 이 경우를 제가 말씀드린 예를 여기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께서 대화를 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여자가 아 이분이라면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자기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혼재된 마음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여자가 꼭꼭 감싸고 있는 그 마음의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무엇보다 사마리아 여자의 죄를 드러내고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실상에 대한 깨달음을 갖지 않고서는 전폭적 믿음과 신뢰로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에게 아무것도 믿을 만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그 사실을 정말 믿으면 주님을 정말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정말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죠. 주님을 정말 믿지 못하는 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죄임됨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좀 믿어보다가 자신의 이성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또 자기 힘으로 살고 그래서 항상 세상과 또 주님을 짝하여 섬기는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자신을 생수의 근원으로 받아들이려 하시기 위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저에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을 소유하신 주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본래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여섯 번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남편이 없다는 말 정말 맞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굴이 그냥 확 달아오르면서 무장해제당하는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더라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사건은 이곳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의 강도는 웬만한 충격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허물어지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자신의 영적인 실상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나머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더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대화의 주제를 다른 데로 이끌고 간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의 움직임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사람들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화과나무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뭡니까? 율법이라는 도구예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수풀 사이에 숨어있는 죄인된 아담을 끄집어내는 도구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은 사실은 율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너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는 당시로서는 예민한 문제인 예배 문제를 끌고 와서 자신의 치부를 잠시 가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너 그 더럽고 추악한 죄의 실상을 드러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 인생 오늘로 끝장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요. 내가 너 다 아는데 왜 자꾸 거짓말하느냐 이런 식으로 타박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미 그 남편이 다섯이나 있고 지금 여섯 번째 남자가 살고 있다는 거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딴 얘기할 때 너 딴 이야기하지 말고 너 자신의 죄인됨의 실상을 드러내라고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자신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부르심과 동시에 사마리아 여자로 하여금 자신에 의해서 거부당하거나 정죄당하거나 비난당한다라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제시한 예배 문제에 대해서 정당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고 정말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 문제를 통해서 메시아의 신분을 드러내신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상에서 예배하는데 당신 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리다 라고 말하자 주님이 이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다 설명드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말은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개역 성경의 번역상의 오류 때문에 이 말씀을 보통 예배 몸가짐과 마음가짐의 자세를 교훈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만을 예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찾으시니라는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가? 제가 지난주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충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므로 모형과 그림자의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나고 실체가 도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과 진리를 따라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영적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을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영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죠. 손에 뭐가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갖고 있는 특성은 쪼개면 나누지고 그 다음에 갈수록 불완전해지고 변화하고 그 다음에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물질의 특성이에요. 큰 바위를 이 예배당 안에 갖다 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힘을 가지고 그 바위를 가지고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못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문까지 깨서라도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월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견인선을 동원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물질의 특성을 넘어서는 분이죠. 비물질적인 실체와 본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물질이 갖고 있는 연약함과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영이시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선행될 때 비로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것을 애써 감추고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엉뚱하게 당신 옷에는 민감한 주제인 예배 문제를 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배 본질을 분명하게 설명하시자 이 여자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고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지요? 메시아를 인정하게 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국은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를 하게 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여 대화의 물꼬를 다른 데로 틀려고 한 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산을 하고 헤아리고 그래서 요리조리 피해도 결국은 주님 앞에서 그 죄인됨의 실상이 드러나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믿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생각만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주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다른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어떻게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와 이금 예수를 믿도록 하시는 거죠.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설복에 항복한 사람들이에요. 이모 저모로 계산을 하고 비껴나가고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가리려고 하고 해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잡히면 결국은 장악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엇이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끈질김, 죄성, 완악함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피하셔도 하나님께서 정조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고통과 어려움만 많으실 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던 유대인과는 다르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예배는 합법적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통이 뒤섞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서를 갖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세 오경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죠. 거기에 보면 홀이 오시기까지라는 이런 표현이나 그 다음에 민수기에 보면 발람의 예언이나 이런 데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구절들보다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자는 신명기 18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고 말했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했겠죠. 그렇다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나와 같아라는 이 말은 모세와 같은 동일한 수준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10절에서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선지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와 같은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보자를 두 가지 직분으로 주셨는데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입을 대리하는 대표하는 선지자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모세가 어떤 일을 했죠? 모세는 선지자죠. 제사는 아론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했죠. 그러면 선지자였던 모세가 어떤 일을 특별히 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죠. 그 중에 모세 역할이 가장 두드러졌던 일은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범했을 때 그리고 11개월 동안 시내산에 체류하다가 가데스 바네에서 도착해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불신앙의 보고를 했죠. 그때 그 보고를 듣고 원망해서 온 회중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바로 이처럼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 두 가지 사건 이때 모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백성들을 대표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실지라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중보하는 일을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이 민족을 다 없애고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일으키시겠다라는 의도까지 가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사유신 것이죠. 바로 이 사건, 이것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예표적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예언과 성취의 관계로 묘사하지만 모세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예표와 성취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존재였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다름 아니라 중보자 등의 역할을 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무엇하기 위해서 이끌어내겠다고 말씀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산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다고 말했죠. 결국은 구석의 목적의 완성이 뭐냐면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구석의 목적의 완성인 예배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어서 그 여자로 하여금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 이처럼 이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심에 모든 것을 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자 주님이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곧 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알려주셔놓고 대답을 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생애 기간 동안 주님께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구체적으로 밝히신 예는 복음서에 딱 한 번 나타나요. 예수께서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실 때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그니라고 딱 한 번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단 한 번도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신 적이 없어요. 드러내신 적이, 인정하신 적이 없다기보다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시죠? 정치적 메시아상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다 무엇하기를 원했습니까? 인간의 삶의 실존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랐잖아요. 오병이 기절을 일으키면 떡 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와가지고 고쳐달라 그러고 그랬죠. 이런 메시아상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신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오직 여자에게 대해서만큼은 내가 바로 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의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을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남자 다섯 명 데리고 살고 여섯 번째 남자 만났지만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 여자 내어놓고 다른 여자 만나면 이 남자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면 내 영혼이 변하리라 착각이에요.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진정한 안식을 몰랐던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물동이를 딱 내려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오늘 4장 3절부터의 말씀을 쭉 다시 리뷰를 하면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한 사람과 대화하시는 장면을 서술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이 그 한 사람과 대화한 그 내용을 기술하는 장면들을 읽어보시면 보통 대화들이 예수께서 묻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묻든지 어쨌든 묻고 답하는 이런 형식이 두 번 많으면 세 번 정도밖에 안 나타나요.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런 정도면 많은 거지 더 이상 계속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이런 내용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기심이 있어서 성경을 다시 꼼꼼히 읽어봤어요.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하고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한 세트로 해서 제가 쭉 읽어봤더니 27절까지 총 7세트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주고받는 대화의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이나 한 사람과 대화하는 이 대화의 내용을 다 적어놓은 것은 요한복음 4장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적어도 이 내용이 속기록이 아니고 모든 사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요약했다면 다른 복음서 기자들처럼 한 두세 번의 대화를 주고받는 것 정도로 이 내용을 요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요한은 이처럼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을 일곱 번씩이나 세세하게 다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 망가진 삶을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실상을 보여준과 동시에 예수께서 수가성인을 얼마나 세밀하게 조심스럽게 다루어가시는지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우리를 충분히 배려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상담학자, 특별히 상담학을 전공한 분들이 뭐 여기에서 기독교 상담학의 원리를 이끌어낸다 그러는데 성경은 상담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책이지 무슨 자신이 전공하는 학문의 원리를 찾아내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자기 분야에 관한 지혜의 원리를 성경에서 다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오늘 저희가 10시에 이미 별직 신앙고백서를 살펴봤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담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계시하시지만 모든 정보를 성경이 다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사상체계나 학문의 원리를 자꾸 성경에서 다 끄집어내려고 하면 성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래 하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논리적인 증거물이 그냥 되어버리고 말지요. 자신의 논리의 기초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이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수가성 여인의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다가 마침내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식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 봤죠. 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것은 남자를 부르는 통상적인 호칭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했죠. 네, 마침내 자신 앞에 서 있는 유대인 남자가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왜 그와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셨는가? 이런 깨달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그를 인도하고 도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전도 훈련에서 전도되는 법이 없죠. 전도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참 만난 사람은 전도합니다. 내가 전도하기가 꺼려진다. 내가 주님을 참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이거나 너무나 신앙이 미약하기 때문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신하며 능력이 된다는 말은 반어법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라는 책을 썼지요. 우리는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이 여자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는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소개했다는 사실을 사도연이 기록할 때 그냥 동네에 들어가서 소개했다라고 기록하면 되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메시아를 소개했다라고 사도요한이 굳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사도요한의 어법, 요한복음을 설명하면서 요한이 내러티브, 어떤 이야기를 진술하다가 요한이 간혹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동이를 버려두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 같으면 그냥 들어가서 전했다라고 해도 되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말을 왜 굳이 사용했을까요? 우리한테 무언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만난 기쁨과 감동이 너무 커서 자신이 지금 하려고 했던 일을 잊어버렸다 그 말이죠. 이미 물동이를 가지고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번 수고하지 않도록 그냥 물을 길어서 가서 그럼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갔다 그 말이죠.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이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너무 기뻤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울덩이를 벌어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한테 보여주는가? 생수의 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다는 것.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갈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는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행했던 의식을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해는 여러분들이 뭐 그런 의미가 여기 있다고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동이라는 이 단어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셨죠.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언급하면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다는 것을 또 사도 요한이 굳이 언급을 했어요. 뭐 돌 항아리가 있었다 그러면 되는데 돌 항아리가 굳이 여섯이 있었다. 왜 그걸 언급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돌 항아리가 물동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돌 항아리. 근데 이것은 뭘 가리키는가? 유대 의식의 상징이죠. 돌 항아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그런 의식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메시아를 소개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오늘 설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안다면, 아무도 보지 못했을 때 특별히 죄를 지은 걸 다 안다면, 이런 저를 만나기, 그리고 이런 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우 즐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적 실상을 다 알면 만나기 부담스럽죠. 자신의 영적 치부가 다 드러난 것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 사람을,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 대해서 말한 사람이라고 왜 소개했을까요? 우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소개했다는 말은 자신의 영적 상태와 자신의 삶의 이력을 꿰뚫어 보시는 선지자적인 통찰력에 놀랐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사마리아 여자가 다섯 남자와 살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인식할 때 자신의 치부나 까발리는 분으로 알았더라면 이처럼 흥분해서 물동이에 내놓고 예수님을 소개했을까요? 어떤 의사가 아,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 상처 부위를 다 헤집어 놓긴 한데 절대로 꿰매지 않다면 그 의사를 여러분들 만나거나 그 의사를 소개하는 일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는 자신이 행한 모든 일에서 다 말했다는 것을 왜 말했을까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깊은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범죄한 이 영혼을 매우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시는 의도와 목적은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고 그가 지은 죄로 인한 상처를 싸매주시기 위함이라는 이런 생각이 그에게 있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영혼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이 자신의 죄와 더러움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때문에 동네 사람에게 메시아를 소개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았던 청교도 토마스 구딘 목사님이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혐오스럽고 메스꺼운 질병으로 인해 신음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죄가 더할수록 당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분의 증오는 고스란히 당신의 죄를 향해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결국 죄를 파괴하고 멸하셔서 당신을 죄로 더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그분의 마음은 더욱 당신에게로 이끌릴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죄와 수치와 그분의 실상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지요? 정죄합니다. 까면 되죠. 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봤더니 그 사람 정말 위선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내가 이번에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그의 영적인 실상의 적나라함을 그냥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의 말하기도 어려운 마음의 상처와 과거의 기억을 갖고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품어주시는 분이고 그 모든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가지 마시고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실 분은 그리스도지 신경정신과 의사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요? 유물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이 시대에 의사들은 약물로 치료한다 그래요. 약물로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분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내어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상처를 내어놓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잠시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 중에 어린아이는 행복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어린아이는 행복한가? 우리 주영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주영이 왜 아이는 행복하지? 아빠에게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 대답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는 행복한가? 현재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어른은 불행한가?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복잡한 생각들이 떠오르고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기억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떤 삶을 내가 앞으로 살다가 내 인생을 마무리할까? 등등의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을 더 잘 아세요. 제가 중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했습니다. 거리는 한 20km 돼요. 한 50분에 걸쳐서 자전거를 타고 통하는데 하루 총 2시간 걸렸죠.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저희 아버님이, 야, 뭐, 저희 부모님이 그래요. 그때 내가 무슨 정신으로 나한테 자전거 사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게 20km를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하루에 두 번씩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저희 아버님이 너 그랬다가 형한테 맞아가지고 어느 날은 자전거 두고 울면서 왔더라는 거죠. 저는 까맣게 까먹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기억도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를 다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런데 삶의 이력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맷해도요, 전문가들이 가져가면 그거 다 복구해내죠. 우리 교회에 컴퓨터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접촉했는지 그거 조사하려면요, 전부 다 조사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어느 사이트에 무엇을 봤는지 그거 싹 다 조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기술도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말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겪었던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여러분들이 풀지 못하는 숙제들, 여러분들이 싸매고 있는 그 문제들, 그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이처럼 나를 거울처럼 다 드러내시는 분 앞에 내가 어떻게 서나? 그래서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지? 라고 하면서 약간의 염려와 근심의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설 수 있죠? 이 모양 이 꼴로 어떻게 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결코 우리 홀로 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다 해결하여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연구원에서 배웠던 바대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자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어두고 침침했던 이 여자의 마음이 밝아지고 자신을 옥죄고 있었던 이 정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길을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동네 사람에게 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구주라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복음은 교회에게 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게도 선물입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땅 파주고 우물 파고 교회당 지어줬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죄송한데요. 그런 선교 전략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교에서 선교가 될까요? 인간의 필요를 좀 채워주면 인간은 내성이 생겨요. 그런 것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진정한 갈증, 계속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 근본 원인이 뭔지를 집어서 복음으로 그 영혼을 치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언약 공동체 바깥으로 가져나가야 되는 선물이 바로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회를 가리켜 펜의 집이 아니라 펜하우스가 아니라 입의 집 마우스 하우스라고 입으로 증가하는 공동체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만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며 제자들을 늘려가지 않다면 이는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는 교회가 아닌 거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한윤이 고만을 일어나지 않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심과 성화예요. 교회 실력은 몇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몇 사람이 회심해서 세례받았는가가 그게 교회의 실력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가 그게 교회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전도하는 일에 실패하는가? 전도 전략이 없어서인가?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예전보다 더 강팍해졌기 때문인가? 그런 이도 있을 수 있겠죠. 왜 전도에 실패하는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를 나눈 것을 바라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그 당시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적어놓으면서 굳이 제자들 중에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묻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적어놓았어요. 왜 이 내용을 적어놓았겠는가? 뭐 선생님이기 때문에 예의 차원에서 뭐 선생님 뭐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질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인과의 대화에 깊이 매료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열심히 말하면 이게 말 붙이기 힘들잖아요. 무엇보다도 왜 이 내용을 적어놓는가 하면 주님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지, 주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사도 요한이 오랜 시간 지나서 이 내용을 적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한 3, 40년 지나가지고 적었거든요. 왜 그러면 그 내용을 안 빠뜨리고 왜 적었겠느냐?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한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데 이 여자와 도대체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던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 간의 모든 장벽을 철폐하시고 예수께서 그분이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기록할 때 단순히 물리적으로 뭘 놓고 갔다, 뭘 말했다라는 사실만을 기록했다기보다 이런 것들조차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의도와 목적, 즉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이 내용을 적어놓았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이 억측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가, 이런 사실을 이해한다면 어떤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죠? 보편성을 띈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편성이라는 게 뭡니까? 보편성은 믿음이라는 연결고리 하나로만 어떤 위화감도 느끼지 않는 공동체, 그게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말이에요. 좀 배웠다는 거? 좀 안다는 거? 먼저 믿었다는 거? 먼저 선생님께 찾아왔다는 거? 그것이 일반적인 성도교통과 교제 안에서 아무런 부담이나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교회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교회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교회 개척했을 때 제가 말이죠. 여기 다 계시잖아요. 부장, 주일학교 부장을 맡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때 한동안 제가 절대로 밥을 사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시죠? 연말이 되면 보통 뭐 성가대장, 그 다음에 주일학교 부장들이 보통 밥 한 개씩 사잖아요. 제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사야 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그 일을 못하게 되죠. 그 이런 교회의 특성을 우리가 가지고 교회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아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가장 귀한 것이고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값주고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침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이 사건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시 설명을 제가 드리면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죠. 그리고 한 여자를 기다리셨고 그 영적인 갈증을 겪고 있는 그 여자에게 말을 건네시고 얼마든지 그의 수치와 치부를 드러내서 쫓아버릴 수도 있었지만 자신에게 험하게 퉁명스럽게 반하는 그 여자의 말 다 듣고 중심을 치고 나가니까 비껴가는 그 여자의 움직임까지 간파해서 그 여자가 제기한 예배에 대한 본질까지 다 말씀하시고 결국은 이 여자로 하여금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도록 하신 거죠. 이런 은혜가 여자에게 임하였다면 그리고 이 내용을 성에다가 기록해 놓았다면 우리는 왜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이미 누린 분도 있고 이런 은혜를 따라 사는 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오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겠다는 그것 사실은 더 깊숙이 더 분명하게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런 것을 드러내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기 위한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주의 말씀을 살피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 커서 인간의 지성에 시간의 한계로 다 담아낼 수 없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종으로 주께서 주신 말씀들의 의미와 목적과 이 말씀의 참된 뜻들을 조율로 깊이 깨달아서 이 말씀을 고울 삼아 우리 영적 실상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중에 상처가 드러나고 싸매지고 고쳐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드러낼 때 숨기려고 하고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이런 반작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까지라도 도구로 사용하여 마침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숨고 피하기보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솔직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